순전한 서재 김영석 교수를 만든 100년의 독서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부지런한 독서가 정신적 성장을 돕는다 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인지 내 제자들이 책을 사랑하지 않고 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는 교재를 프린트해가지고 시험만 치르면 되는 듯이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공부는 학점을 따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대학을 나오면 전혀 책을 읽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 학생들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이며 문제의식을 갖춘 독서와는 담을 쌓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전혀 대학다운 분위기가 자라지 못한다.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대학 출신자들이 많으면서 독서의 불모지인 나라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독서의 빈곤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곧 느낄 수 있다.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대개가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기차나 비행기 안에서 화투를 치는 사람들까지 보인다. 그들이 모두 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사회 풍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매스컴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사회로 변했기 때문에 독서의 필요성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 경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책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 국가의 지성인들은 여전히 독서를 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후진 국가를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우리보다도 독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독서의 수준이 곧 그 국민의 수준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초 교육이 앞서야 한다. 모든 분야의 기초 과학은 연구와 더불어 가능하며 기초 과학의 연구는 책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습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문적 성장에 필요한 체계적인 독서 필요. 나무가 크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하고 튼튼한 밑동과 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잎사귀들이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그 잎과 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체계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성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 성장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튼튼한 기초이다.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사상적 고전이면 줄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체계적인 학문과 지식이다. 지금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까지도 컴퓨터나 모바일로 정보만 얻으면 그것이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것은 기술이나 기능적인 역할에 속한다. 그 정보에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학문이 필요하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세계 역사도 그렇다. 선진 사회에서는 인간 개발이 앞서고 그 뒤에 사회 개발, 그리고 경제 발전과 경제 개발이 뒤따른다. 그것이 역사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사적 절차를 밟지 못했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을 먼저 겪은 후 인간과 사상과 인문학이 발전했고 그 뒤에 사회과학이 발전했다. 그리고 정치의 변화와 사회 문제의 해결이 모색되었다. 그 후에 자연과학과 기계과학이 발달하면서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개발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개발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개발을 계획하는 동안에 인간의 정신적 가치가 탐구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신적인 측면을 책임져야 할 종교계도 그렇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앙인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중에는 주목할 만한 개신교 학자나 불교학자가 없고 신학교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체계적이고 신학서다운 저작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처럼 많은 대학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탁월한 학자나 사상가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책을 읽는 풍토와 독서를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모든 사회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친구의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생각난다. 텔레비전을 아무리 보아도 책을 읽는 장면은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친구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문화운동을 책임지고 있으니 문화가 발전할 수 없다고도 했다. 어딘가 잘못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베스트셀러, 꼭 읽어야 할까? 베스트셀러는 꼭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 자신이 베스트셀러의 저자였고 그 때문에 번거로움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두 마디 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1961년에서 62년 출판 영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부수를 올린 책은 박계주 씨의 장편소설 순애보였는데 20년 동안에 4만 부 정도가 팔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는 1년 동안에 그보다 10여 배가 훨씬 넘는 부수가 팔렸다. 그 책은 두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출판사상 기록을 수립한 셈이 되었다. 하나는 비소설 분야의 책이 소설책보다 많은 독자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둘째는 짧은 시일 동안에 최고의 부수를 올렸다는 점이다. 그와 비슷한 책들이 여러 권 시도되었으나 성공한 책은 별로 없었다.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반드시 그 책을 헐뜯는 사람들이 나오는 법이다. 그 당시 나는 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책에 관한 소식을 모른 채 여행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 내 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 뜻밖의 사실은 내 책을 대단치 않다고 평한 바로 그 사람이 비슷한 책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책이 많이 읽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독자가 다른 독자에게 책을 소개하며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신문에 광고를 크게 내거나 텔레비전에 선전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책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그러나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독자가 독자에게 소개하는 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독자를 갖게 된다. 또 우리나라의 통계에도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출판사가 책을 많이 팔기 위해 대형 서점에 판매 부수를 올려주도록 부탁하는 일도 있었고 신문 광고에는 일주일 만에 몇만 부가 팔렸다는 허위 선전도 자주 실렸다. 그런 광고와 선전을 믿는 독자들 덕분에 짧은 기간에 많은 책이 팔리기도 했다. 또 어떤 저자나 출판사는 베스트셀러 메이커가 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래서 묘한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독자층을 겨냥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내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출판사에서 이 제목이 좋겠다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더 좋은 내용의 책들은 그것의 5분의 1도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출판인도 한번 출판했던 책인데 제목을 괴상한 것으로 바꾸고 자극적인 선전을 했더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 사례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술을 쓰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책은 긴 세월에 걸친 베스트셀러는 되지 못한다. 독자가 독자를 유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베스트셀러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 기우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스트셀러보다 좋은 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독서 수준이 낮거나 유행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베스트셀러를 가려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일시에 많은 부스가 팔리기보다 꾸준히 팔리는 책이라면 읽어도 좋은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고전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고전이라고 인정되는 책들은 대개 베스트셀러로 치부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적어도 고전에 해당하는 책은 1세기쯤의 생명은 유지해야 하는 까닭이다. 또 베스트셀러를 쓰겠다든지 베스트셀러를 출판하겠다는 저자나 출판사가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저작과 독서계의 정도를 벗어난 상업주의적 성격을 지닌 문화인들이다. 후진 사회의 독자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문화적 불행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김은국의 순교자가 우리말로 한국에서 출판되었다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부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정도였을 것이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뒤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판매고를 올리지 못했다. 문제는 저서의 내용보다 독자의 수준인 것이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도 그랬다. 좋은 번역도 나왔고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부스가 팔리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독자의 수준과는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를 읽고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독서 전문가의 한 사람인 모 씨가 최근에도 나에게 얕은 지식과 흥미 위주의 정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책들은 젊은 학생들이 읽지 않아야 한다면서 걱정어린 말을 했다. 저자의 술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내 책도 그렇다. 50년 전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 당시 젊은 세대에게는 그러한 문제의식과 삶의 지혜가 필요했다. 병에 따라 약이 필요하듯이 독자들의 지적 과제에 부응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 책 판매에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지금도 그때 내 책을 읽었던 독자의 인사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책이 필요했었지요 라고 대답하곤 한다. 지금은 더 좋은 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독자의 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었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베스트셀러를 언급할 때 독자들의 현명한 비판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선정 도서를 정하는 몇 가지 기준. 1993년은 책의 해였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필독서나 청소년 필독서라는 말이 계속 등장했다. 또 그레이트북 100권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한때는 K대학교에서 100권을 선정해 발표한 일도 있었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여론을 수집해서 100권을 필독서로 선정 추천하기도 했다. 1929년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한 로버트 허친스도 세계의 위대한 고전 100권 읽기 프로젝트인 시카고 플랜을 시작해 시카고 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학생들에게 고전을 읽게 하는 것이 어떤 교육 방법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뜻을 실천에 옮겼는데 그것이 좋은 성과를 낳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 뒤부터 꼭 읽어야 할 100번이라는 식의 개념이 보편화되지는 않았나 생각한다. 독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와 비슷한 독서 방향을 택하기도 한다. 있을 법한 일이다. 나도 한우리 독서 문화 운동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런 작업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 누구나 읽어서 좋을 100권쯤의 책을 선정해 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여러 교수가 독서가들의 협조를 청해 보았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결국은 50권 정도를 선정해 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 독서로 100권을 선정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을 위해 객관성을 갖춘 100권을 고른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제5공화국 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청년 학도들의 필독서 몇십 권을 추천 발표한 일이 있었다. 창피스럽고도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소녀경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나 그것을 추천한 사람도 읽은 적이 없었음에 틀림없다. 읽었다면 성생활에 관한 기술을 서술한 책을 청소년에게 권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읽어야 할 100권의 책이라든지 국민의 필독서 같은 개념은 그 자체부터 고집부릴 내용일 것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읽어야 할 고전 중에 들어가면 좋을 책이나 한국의 지성인이라면 읽어야 한다는 정도의 선정이면 족할 것이다. 요사이 나온 책들처럼 이러저러한 과학적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표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 도서 선정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대개의 경우 자연과학이나 이공계열의 책들은 항상 새로운 학설과 이론이 개발되기 때문에 새로운 저서를 읽는 편이 좋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의 책은 보통 전통적인 책과 새로운 가설의 책을 반반씩 읽는 것이 좋다. 과거의 학설과 사상을 알아야 현재의 이론이나 학문적 성과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 및 인문과학 분야의 도서들은 고전적 의미가 언제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의 책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읽히는 것은 물론 서양인들도 힌두교의 3대 경전인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또한 최근에는 노자나 공자의 사상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가 말하는 고전들도 대개 지성인이면 누구나 읽으면 좋을 만한 사상과 철학적 내용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지닌 책을 말한다. 인류의 선한 교훈 남긴 고전 읽기를 권함. 영국인은 근대 이후에 영어로 쓰인 고전이나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라틴어 문학권의 책을 읽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다시 옛날로 소급해가면 그리스도 문헌들이 있지만 주어진 양이 많지는 않다. 다른 서양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국 고전도 읽어야 하지만 그 뿌리가 되는 중국의 고전을 도외시할 수도 없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의 고전을 우리 것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배우고 읽어야 했다. 내 친구는 공자나 맹자가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인 듯이 느끼면서 살았다고 얘기할 정도이다. 또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전통의 사상과 저작들을 더 많이 읽는다. 한국의 고전은 몰라도 기독교 고전은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서양의 고전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도 그리스 로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요사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책까지 읽어야 지성인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내가 젊었을 때도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지 못하면 어딘가 정신적으로 빈곤한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 말이다. 문화적 약소국가의 고민과 부담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꼭 읽어야 할 100권이나 필독서를 선정하고 추천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자신도 그런 노력을 포기한 셈이다. 그리고 독서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프랑스의 고급 음식이라 해도 내 구미에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권할 수도 없는 것이다. 김치나 불고기가 여전히 우리의 음식이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전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야겠다. 모든 지성인은 독서를 해야 하고 어떤 책이 좋으며 꼭 읽어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독서인 자신이 선별해야 할 일이다. 다만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들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인류와 사회의 선한 교훈과 사상적 유산을 남긴 고전에 속하는 책들이다. 그리고 그런 책들은 고전이라는 말뜻에 걸맞게 대개는 오래전에 쓰인 책들이다. 지나치게 현대적인 것은 그 뿌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전적 의미를 지닌 책 이외에는 각자가 자신의 정신적 성장과 지성적 활동에 기여하는 데 알맞은 책들을 스스로 선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술적 편이나 정보 위주의 독서는 삼가는 편이 좋다. 그것은 정신적 독서라기보다는 편의적 지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